전통적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최대의 관심적 대상은 뭐냐면 의식주 문제죠. 그중에 먹는 문제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배고파봤잖아요. 예, 배고파봤어요. 배고픈 게 뭔지 알잖아요. 뭔지 알죠. 그래서 가장 흔한 인사말이 뭐냐면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밥 먹었는가 그거 인사였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한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그렇죠? 진지 드셨습니까? 또 어른들은 젊은 사람한테 밥 먹었는가?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또 필요한 것이 있죠. 꼭 이것들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편할 뿐 아니라 불행하게도 느낍니다. 그렇죠? 의식주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불평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불행하게 느끼게 해요. 나는 불행하다. 나는 좋은 집도 없고 또 좋은 먹거리도 없고 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주어진 것이 부족해서요? 주어진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요. 보면요, 더 좋은 차 못 타서 불행하고요, 더 좋은 집 못 가서 불행하고요, 더 맛있는 음식 먹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없어서 불행하십니까? 진짜 입을 거 없다고 늘 여성분들 그러잖아요. 하, 내가 밖에 나가려면 입을 게 없다고 그냥. 그러면 걸려있는 옷들은 다 뭐예요? 예? 걸려있는 옷들은. 에휴, 밖에 나가려면 들고 변변하게 그냥 들고 나갈 가방도 하나 없다고. 보면 다 가방이 수북히 쌓여있는데 그러면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나요? 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주어진 것이 없어서 불평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밑빠진 독과 같이 채워도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 정도면 그래 괜찮다. 요 정도면 하나님이 참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요 정도 살면 그래도 삼시세끼 걱정하고 살면 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요렇게 할 때가 별로 없어요. 예? 요 정도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야 복되게 하셨다. 참 길을 피게 하셨다. 그렇게 만족하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마라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시험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던 그들에게 그 쓴물을 바꾸셔서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시험을 만나게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래서 흔히 광야 생활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훈련학교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훈련학교. 우리가 광야를 거치다 보면요,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배우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장애 앞에,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 앞에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렇지요? 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거쳐서 이제 시내 광야까지 가지요. 시내 광야까지 가는데 어쨌든 지금 중간 지점에 와 있어요. 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시간이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이때쯤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식량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보면요. 이렇게 피난민 시절에 보면 뭐 어깨에 짊어매고 또 손에 막 가득히 들고 때로는 수레를 막 끌고 그래서 가잖아요. 거기에 식량도 담고 근근히 버틸 수 있는 것들을 좀 담아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근근히 가요. 근데 한 달 이상을 버티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한 달쯤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식량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요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죠.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또 원망하겠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보세요. 3절 중간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비교하면서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분위기를 보면요, 우리나라 속담이 떠올라야 돼요. 이 분위기가 어떤 속담이 떠올라냐면 이런 거예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예.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게 그거예요. 때깔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때깔이라도 좋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여기서 죽을 거면 왜 이 고생을 시키냐. 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불평하잖아요. 바보 같아요. 좀 모자라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막 기적 같은 일들을 막 행하시는데 그냥 날마다 불평하잖아요. 우린 아닐까요? 우리는 불평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요 출애굽기는 인생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을 보는데요. 출애굽을 보실 때 에이구 형편없는 인간들 이거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래 나도 이렇지 나도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근근히 내가 살아가는데도 그래 나도 또 이렇게 불평하고 살지 나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것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모자라면 저럴까? 얼마나 부족한 형편없는 아이고 그러면서 보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데는 항상 특징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성급해요. 성급해요. 잠시 잠깐만 생각할 여유만 가졌더라면 굳이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더워서 고생할 때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추워서 고생할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할 때 이제는 사방으로 꽉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물을 먹고 싶은데 목이 막 바짝바짝 타오르는데 그렇게 해서 죽어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단물로 바꾸셔서 물을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먹을 것이 없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늘의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굳이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성급했어요. 그 성급함이 결국은 불평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조금만 일이 안 되면, 조금만 일이 뒤틀어지면, 자기의 계획대로 뒤틀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들을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해요. 이들은 비논리적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논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비논리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내가 배고픈데 그거 갖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논리적인 그 입장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더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더라.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해. 뭐든지 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요. 어느 정도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걱정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면 아마 저는 어떻게든 버틸 것 같아요. 뭐 물을 마시든 뭘 하든 뭐 가서 뭐 풀을 뜯어 먹든 뭘 하겠는데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울고불고 배고프다고 하면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울고불고 난리 배고프다고 모래도 빨리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괜찮은 분 계세요? 부모는요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뭘 해도 어떻게든지 도둑질이라도 해서라도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물론 도둑질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쌀독에 쌀이 없고 잘 다니던 직장에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사업이 쫄딱 망하고 지금 먹고 있는 밥이 마지막 밥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나오지요.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다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불평합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수없이 불평했어요. 내내 문제가만 생기면 불평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책망하셨다, 심판하셨다 얘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 훈련 학교에 입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혹시 버릇없이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하면 다 물 주시고 먹을 게 없다고 하면 먹을 것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훈련 과정이니까요. 놀랍게도요, 요 사건이 일어난 바로 1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엄청 내려줍니다. 뱉어져 죽으라고. 엄청 내려줘요. 그리고 그들을 엄청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세요. 똑같은 일인데 지금은 혼내지 않으세요.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는 하나님 책망하세요. 자, 그거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욕심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나머지 영적인 일은 내가 해결할 테니. 뭐 이런 겁니까? 떡은 내가 쓸 테니 너는 글 써라.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까지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놀라운 것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겪어봤어도 하나님을 경험해봤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 중간절 말씀해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 이거. 양식을. 말씀과 같이, 매일같이, 매일같이, 말씀대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기서 이 한마디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마라에 숨을 때도 분명히 시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백성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길 원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애굽의 바로 왕이 공급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려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절대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전히 애굽 왕의 바로왕이 양식을 줄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양식을 준다고 생각하여 세상의 벗을 삼고 살아갑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이 해결해 주는 거지 세상이 나한테 주는 거지. 그래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던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아니더냐 아니더냐. 따라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파도 먹이시고 기르신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느냐 그걸 질문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을 떠난 올바른 물질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욕심을 떠난 올바른 물질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4절에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긴 하되 조건이 붙어요. 그냥 마구잡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얘기하세요. 뭐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네? 무슨 얘기지요? 욕심내지 말고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거두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맞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조금 건장한 청년들이라면 더 많이 거둘 수 있겠죠. 똑같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고 할 때 좀 부지런히 움직이면 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얻을 수 있겠고 연로하신 어른들은 그에 비해서 만약에 굉장히 적게 하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똑같이. 자 보세요.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기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2.2리터의 양이고요. 그 양은 한 사람이 하루의 식량치 정도의 그 양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욕심을 부려 많이 모아도 남지 않았대요. 또 말씀대로 살려다가 손해를 보아서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닫는 성도는 재물의 욕심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철저하게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무엇이냐면 저장할 수 없는 식량이에요.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굳어서 그날 먹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만약에 혹 욕심이 나서 왕창 거두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썩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욕심으로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만나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지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망가지게 돼요. 왜요? 탐욕에 의해서 망가지게 돼요. 인간의 본성은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이 채워도 채워도 여전히 모자라게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렇다면 돈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냄새나고 썩고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것을 자랑거리로 하고 삼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물질과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쌓아두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왜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은 너무나 쌓아놓아서 썩어가고 있고 어떤 곳은 너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은 물질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물질이 너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 안에 이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욕심을 떠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늘 예배에 승리하기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삶. 다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 매일마다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틀치를 거두게 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냄새가 나고 썩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섯째 날에는 그것을 이틀치를 거두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하여 배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주의를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째는 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유일하게 안식하는 주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것만큼은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만큼은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만나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여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며 그저 만나를 죽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만큼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장의 만나의 이익보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필요는 하나님의 전날 다 채워줄 테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는 분도 많습니다. 만나를 거두러 갈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한 거예요. 4절 하반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험은 고통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배고픈 상황을 통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신 뒤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풍요로울 때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때는 재물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대입니다.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풍요로움으로 인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웬만한 것은 다 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던 광야 한가운데서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늘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먹여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스스로 먹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서 공급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떡으로만 살지 않고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이 떡을 먹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찬양 2절 찬양하겠습니다.